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의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5장 20절까지가 우리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이 교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세상 재물과 부요함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이 삶에서 증거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것은 땅에서는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셨고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배하며 살아가요.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이든지 다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노라 하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뭔가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잠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히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복음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삶을 회복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시록의 말씀처럼 교회나 성도들이 잠들어가고 죽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깨워가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늘의 지혜에서 난 참 믿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지금까지도 이 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도 야고보서를 마칠 때까지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의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야고보서를 마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삶을 참 믿음의 삶으로 알려주시나요? 여러분이 딱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참고 인내하라. 참음과 인내입니다. 참음과 인내가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에 7번이나 나와요. 참음과 인내가 바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의 참 믿음의 삶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참음과 인내를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수도 없이 이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전할 수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며 살아. 라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8절에 보시면 참고 인내하기 위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마음을 굳건하는 것에서 참고 인내하는 힘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의 원뜻은 마음을 어떤 곳에 고정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고정시켜야 하는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하시나요? 8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강림하심. Coming of the Lord.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굳게 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날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의 참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야고보서가 시작되는 1장에서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야고보서가요, 처음과 끝이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요. 그것이 하늘의 지혜고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처음과 끝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처음 야고보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땅에서 만날 텐데 그때에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죠. 뭘 구하라고 하셨죠? 지혜를 구하라. Heavenly wisdom.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후히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가면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천국에서 누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끝까지 인내하라. 이것이 처음 야고보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칠 때에도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바라보며 그 재림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하세요. 인내로 시작하여 인내로 마치시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도 인내와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부분에서도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인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오는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인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 자신의 인내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형제들의 인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병든 형제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 하늘의 지혜로 회복되어 주의 강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첫 부분에서도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실 거야.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 이 말씀으로 야고보서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기도가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지혜인 복음에서 떠나 참고 인내하지 못할 때 이렇게 참음과 인내를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죄를 다뤄주세요. 우리 삶에 이 죄가 생겨날 때에 참음과 인내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죄를 다뤄주시느냐. 오늘 보면 7절과 9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7절과 9절이 첫 부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고, 이제 다음 주일에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주의 강림하심을 깨어 기다리며 오래 참으라 하시면서 그 중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원망이라는 죄를 다뤄주세요. 원망이 시작되면 참음과 인내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주님의 강림하심을 깨어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헛된 맹세, 우리의 서약이나 맹세가 헛된 것으로 가게 되는, 거기서 떠나게 되는, 그리고 거짓 맹세로 가게 되는 죄를 다뤄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교인 서약 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입니다. 그 맹세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음과 인내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 원망의 죄로 인해 너희가 심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원망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원망으로 가면 심판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헛된 맹세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헛된 맹세, 그 맹세한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세요. 물론 참 믿음의 성도는 심판과 정죄에 이르는 일이 없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지금 유형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퍼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원망과 헛된 맹세에서 속히 돌이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 자신을 참 믿음 안에서 지켜가는 싸움을 싸워나가라. 그런데 우리 자신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나가도록 교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굳게 지켜주라는 거죠. 베드로가 환난의 날에 인내와 참음을 버리고 헛된 맹세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인데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도 굳게 해주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끊임없이 돌이키며 우리 형제를 굳게 인내하는 삶으로 지켜주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교제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고정시키고 굳게 해야 될 주의 날, 물론 주님 재림의 날이지만 가깝게는 또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주의 날을 얘기할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키고도 하지만 또 다른 주의 날을 지키게 하셨죠. 어느 날이죠? 오늘이죠. 오늘이 Lord's Day. 주의 날로 오늘 매 주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깨어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은 가깝게는 이 주의를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주의를 기다리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의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주의는 천국의 삶을 증거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날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매 주일을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날로 깨어 기다리고 그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과 형제들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 첫 부분에 보시면 이 야고보께서요 말씀하는 데마다 부르시는 호칭을 항상 앞에 두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오늘 첫 부분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앞서서 4장 13절과 5장 1절에 교만한 죄를 다뤄주실 때는 이 말씀을 안 하세요. 들으라 생각나시죠? Come now 하면서 엄하게 부르셨는데 이제 5장 7절로 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시며 다시 간절한 권면을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9절에서도 형제들아, 10절에서도 형제들아, 1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19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계속해서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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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아 부르시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오래 참으시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권면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권면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Therefore, be patient, brethren, until the coming of the Lord.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 8절에서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Be patient, strengthen your heart, for the coming of the Lord is near. 주님이 곧 오시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 이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숨겨져 있을까요? 내가 다시 올 거니 니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조금만 더 참고 인내. 마치 아빠가 자녀에게 하듯 신랑이 신부에게 하듯 조금만 더 참아. 내가 곧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곧 올 것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으로 고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인내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인내할 힘을 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에서도 위로와 인내할 힘이 생겨나지 않으면은요. 기독교는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위로받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인내하고 참을 힘이 생겨나지 않으면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이 말씀에서 위로가 되지 않고 이 말씀에서 참을 힘이 생겨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줘도요. 인내와 참을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죽기까지 제자들을 위로하셨고요. 이제도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이 말씀으로만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도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 말씀에서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참을 힘을 얻으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 외에도요, 신약 성경에 거의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올까요? 저는 안 세봤는데요. 주석에 보니까 300여 번에 걸쳐. 이 말씀은 전체 신약 성경의 13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며 또 내가 다시 올 거야. 말씀을 주시며 내가 다시 올 거야. 우리를 이 말씀으로 굳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깨어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깨어서 인내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예수님의 재림은 나에게 정말 복되고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의 날입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고 인내할 힘을 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인해 소망이 생겨나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까?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을 주장하고 있나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심서 주일과 예배와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은 나중에나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나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두려운 말씀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세상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나를 괴롭게 하여 내 머리에서 귀에서 마음에서 버리고 살아가는 말씀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내가 곧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주님 곧 오시옵소서 사랑으로 고백하며 더욱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야고보는 참믿음과 죽음믿음, 하늘의 지혜와 땅에 속한 마귀의 지혜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참믿음으로 살아가, 혹시 죽음믿음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지, 땅에 속한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기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참 믿음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크건 작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으로 깨어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곧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참고 인내합니다. 너무 안심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삶이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참고 인내해요. 왜? 그날에는 주님을 완전히 사랑할 거거든요. 내 형제들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합니다. 아니,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데 그러나 그날에 온전케 될 것을 바라보며 내 형제들도 그날에 온전케 될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는 거죠.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참고 인내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합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도 참고 인내합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잘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진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참고 인내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 그날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다시는 죄가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고 인내하는 삶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기까지 가야 내가 정말 참 믿음과 하늘의 지혜로 참고 인내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인내가 진짜인지, 내가 정말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뭘까요? 인내하면 지킵니다. 인내하면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인내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뭘 지킬까요? 인내하면. 계시록에서 알려주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천국에 이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참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심사 죄에서 자신을 지키고 진리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와 형제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과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지키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인내는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거짓 인내는 이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 천국에 이른, 계시록 14장에서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인내하며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지키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뭘 지키려고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세요. 그걸 돌아보면 내가 참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참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면은요,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니, 지켜야 할 것을 먼저 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버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지키는 삶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을 지키는 것, 나의 세상 유익, 나의 세상 영광, 나의 자존심, 내 거 지키기 위해 살아가면은요, 말씀과 믿음과 예수님과 예배와 교회와 형제들부터 버립니다. 믿음의 인내에서 떠나가면은요,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부터 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주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 없어져 갑니다. 가장 좋은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죠? 광야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광야교회.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물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가장 먼저 뭘 버렸죠?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부터 버렸어요. 모세부터 버렸어요. 광야 교회를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배교도 이렇게 나타났죠. 잠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자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거짓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부터 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버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참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며 복음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야고보 자신도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잠시 시험에 들었다가도, 그래서 잠시 버렸다가도 다시 돌아와 지켜요. 베드로도 버렸거든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예수님과 교회와 형제들을 지키는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이 지키는 싸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나도 예전에는 잘 지켰던 때가 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지금 지키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인내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참 믿음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교인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칼빈주의 5대 강령 생각나시나요? 튤립 생각나시죠? 근데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복음을 정말 잘 요약해 주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보세요. 완전 타락한 죄인들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완전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선택.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제한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불강력적 은혜. 결론이 뭐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결론이.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성도의 인내가 결론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인내하는 것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증거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참믿음과 죽은 믿음이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둔 확실한 소망에서 더욱 굳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인내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도 끝까지 천국 바라보면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인내하는 삶이셨거든요.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는 삶이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인내라는 거죠. Perseverance, Endurance.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유대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하고는 계절이 좀 달라서 이른 비가 봄에 내리는 비가 아니고요,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10월경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면 씨를 뿌리고 씨앗이 자라갈 수 있었고요. 3, 4월경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있고 풍성한 수확을 그때 거둘 수 있었어요. 봄에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도들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농부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로 말씀하시는가? 호세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걸로 알려주세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에서 장차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때가 이를 것인데 그 하나님의 강림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김없이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말씀하듯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어김없이 강림하셨죠. 이른 비가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김없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예요. 늦은 비가 분명히 내릴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며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므로 티리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보면 strengthen your heart로 되어 있지만 원뜻은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는데 쓰여진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 쓰여져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굳건하게 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도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셨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 영광에 이르실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인내하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음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하는데 어디에? 주의 강림하심에. 그리고 주의 강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천국의 은혜와 영광.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인내할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면 참게 돼요. 집을 짓고 있잖아요. 세 달이면 집을 다 질 거예요. 3개월 동안 잠깐 여관방에 살아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의 강림이 이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까웠다라고 하세요. 영어로 보면 The coming of the Lord is near. 가까웠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가까웠나요? 아니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쓰여진 2000년 전에도 아니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정말 확실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가면 말세에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강림하심, 아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라 가까웠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근데 왜 성령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시는 걸까? 분명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2000년 후가 지나도 안 나올 것을 알았다면 이 소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구원 역사가 있잖아요. 그 구원 역사로 세상 역사가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 역사가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약의 약속을 따라 아들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 아들께서 승천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 이루어졌고 다 끝났고 재림만 남았기 때문에 가까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성취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재림만 남았다. 그래서 가깝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주의 강림이 항상 가까운 때예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매 주일마다 세상 일에서 떠나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작게는 매 주일마다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주일과 예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주일을 깨어 기다리며 예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깨어 기다릴까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과 예배 지키는 삶부터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의 시험의 때는 더욱 그려야죠.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지키는 삶으로 더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삶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속히 돌이켜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시험의 때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라가는 시험으로 사방이 둘러싸여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약속을 잊어서가 아니에요. 왜 더디 오신다고 하셨죠? 너희가 더디 오신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왜?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니라.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 지금 나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죄,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복음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다른 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드러나는 죄가 뭐라고요? 원망, 불평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광야교회로 살아가는 동안 그 1세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들의 마음을 고정시키며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뭐가 나타났죠? 지키지 않고 버렸어요. 지키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고요.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지키고 애굽 왕을 지키려고 살아갔습니다. 말이 되나요? 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열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고 버렸습니다. 그 원망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져 온 교회가 40년을 방황하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 예를 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형제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원망하는 죄가 생겨날까요? 사실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들이 많아서 그렇다. 맞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은 우리 삶의 교회 안에 끝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타락하고 깨진 이 세상에서, 아니 교회까지도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평과 원망은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너무 많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예요. 모든 세상 일들 다 불평과 원망거리죠. 직장?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친한 남편 아내도 원망거리가 돼요. 우린 그렇게 만들고 살아가요. 주위 환경? 건강? 아니 교회? 형제 자매? 다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거리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불평과 원망도 마땅치 않다고 하십니다. 오직 무엇만이 마땅하다고 하시나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에게 마땅한 것은 감사니라.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생명과 기업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큰 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가 감기 걸렸다고 불평한 그런 모습과, 아니 거기에도 비할 수 없죠.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겨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더 많아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예수님과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을 때 생겨나는 죄가 원망이라고 하세요. 그 원망을 속히 잘라내지 않으면 특별히 공동체, 교회에 퍼져 함께 심판으로 가게 한다.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어야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원망의 마음으로 교제 나누지 말라. 속히 원망의 죄를 잘라내고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교제 나누며 천국과 예수님 재림에 둔 소망으로 참고 인내하라. 형제 여러분, 감사가 원망을 이깁니다.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를 이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에 비하면 원망할 것은 지극히 티끌만도 못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와 사망을 대신 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며 심판의 날에 우리를 다 건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것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알면, 이 예배로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면 우리 안에 감사가 더 넘쳐나야 마땅하다는 거죠. 감사할 것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원망할 것을 산같이 크게 만들어 놓고 감사할 것은 복음의 지혜는 먼지처럼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긴박하다는 뜻도 있죠. 무슨 뜻이냐? 원망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수는 없다는 거죠. 속히 돌이켜 원망의 죄를 달라내고 복음 안에서 감사함을 회복하며 나만 아니라 형제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원망이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원망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이제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래서 지키는 것에서 버리고 떠나려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을 이길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인내하며 지키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이 인내하며 끝까지 무엇을 지키는 싸움을 싸웠는지를 보라고 하세요. 이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끝까지 어떤 원망도 없이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까지 대신 다 받기까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축복만을 내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뭘 지키시려고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셨나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려고 죽기까지 인내하시며 지키는 싸움을 싸우셨어요. 이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성도는 예수님의 인내에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인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심판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나 뭐 어차피 뭘 해도 구원은 받을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천국은 가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을 버리는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닮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지키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우리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잠시 잠들고 죽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인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서 다시 이 인내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에서 돌이켜 감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과 믿음과 예수님과 천국과 주일과 예배와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피 흘리기까지 지키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연결해서 계속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지 못하였고 지키는 싸움을 싸우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땅에 난 지혜를 따라 버리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들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고 복음의 지혜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고 천국의 축복이 회복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어 인내하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는 싸움 싸워나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힘 넘버 433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